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40여 개 국가의 법무장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도브닉 라브 영국 부총리와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장관 주재로 오늘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ICC의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브 부총리는 이날 법무장관들이 러시아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불법적 침공 기간에 러시아에서 자행된 우크라이나에서 잔행된 잔혹행위에 대해 전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뭉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ICC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이유로 ICC에 참여하지 않는 핵보유국의 대통령을 재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체포영장이 국제법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이날 전황보고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바흐무트와 리만, 이바니우스케, 보후다니우카, 흐리호리우카 등 동부 도네츠크 도시들에서 지난 하루 동안 총 69건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는 여전히 상호 적대 행위의 진원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자포리자 지역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어제 자포리자 인근 주거용 건물에 폭격을 가해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인구 약 2,600명의 카미안스케 작은 마을에 그라드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전방 인근에서의 폭격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몇몇 국가들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55mm 포탄 구매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인도와 일본이 각각 개최할 예정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는 5월 인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를 초대했고 모디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와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연설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맞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내용의 새로운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 호주와 함께 역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회원국입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 전 총통의 이번 방문은 전 현직을 통틀어 타이완 총통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샤오시첸 마잉주 재단 국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마 전 총통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생 교류와 선조 묘소 성묘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여행은 중국 중부지방으로 향하는 것이며 베이징에 갈 예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국장은 마 전 총통의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손님으로서 주최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총통실은 마 전 총통의 이번 방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 인근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민감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마 전 총통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마잉주 선생이 중국에 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타이완 학생들을 인솔해 교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새로운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남동부 엘라베마주의 한 초등학교에 대피소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능의 칠판이 설치됐습니다. 교실 한쪽에 이 니은자 모양으로 배치된 화이트보드 하얀 칠판인데요. 평소에는 교사가 칠판으로 쓰다가 비상상황 때는 학생들을 대피시킬 안전한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태풍 등의 악천후도 피하고요. 또 총격을 막아주는 방탄시설로도 쓰이는 건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요. 교사가 이 칠판을 대피 공간으로 바꾸는데 딱 10초가 걸렸습니다. 칠판 모서리의 경첩 부분을 손으로 당기면 교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연결된 일체형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잠가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철통 같은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 특수 칠판의 제작 설치 비용이 한 6만 달러인데요. 이 학교의 교실 두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와, 미국 학교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학교에서 일어난 대량 총기 사고 문제와 피해를 고민하던 한 기업이 만든 것을 이 학교에서 사용해보기로 한 겁니다. 뉴욕시의 일간 신문 뉴욕포스트는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응을 전했는데요. 총기를 금해야 한다. 절망적이다. 이것이 미국이 선택할 최선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일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환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나서는 여행 중에서는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잠시 환승을 위해 대기하는 공항이 있죠. 한국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객을 위한 서울 구경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보내드리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3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도에 맞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춘분에 들어서는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날씨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19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바다 맑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일다가 먼바다에서 2~1m를 일겠습니다. 서해바다 맑습니다. 앞바다에서 0.5에서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최저 최고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낮 최고 17도, 신의주 영상 2도에서 14도, 개성 1도에서 18도, 함흥 3도에서 9도, 원산은 5도에서 17도, 청진 2도에서 12도, 끝으로 해산 지역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의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2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부터 23일까지 이 러시아 국빈 방문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3기 집권을 막 시작했는데 첫 번째 외국 방문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 후에 첫 공식 외교 일정입니다.
네.
네, 또한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점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찾았단 말이죠. 중국의 이번 방문 목적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시진핑 주석은 20일 러시아 매체에 실린 기고문에서 자신의 러시아 방문이 우정, 협력, 평화의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한 모든 당사자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의 비전을 수용한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평화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4일 주권 존중과 적대 행위 중단 등 12개 항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이런 문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중국은 또 최근에 중동의 두 대표적인 앙숙관계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복원을 끌어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맞서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응도 좀 알아보죠.
네,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또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든든한 원군을 얻는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기고문에서 시 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친형제와 같다고 시 주석의 방문을 기뻐했습니다. 두 정상은 에너지, 경제 부문을 비롯한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이런 두 나라의 밀착 행보를 경계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시 주석이 평화적인 임무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시 주석의 방문이 푸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될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안한 이 평화협상도 러시아의 시간만 더 벌게 해주는 거라는 지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 주석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ICC는 지난 17일 러시아가 전쟁 중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 영토로 불법 이주시킨 점에 주목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전범 용의자 또는 전쟁 범죄자를 만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도 주목받고 있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 사전 발표 없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시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이렇게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최남단, 이 아조흐의 연안에 있는 도시로 이번 전쟁에서 가장 처참하게 파괴된 지역의 하나입니다.
네.
네, 러시아는 침공 직후부터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일종의 고사 작전을 펼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아조흐 연대의 병사들이 이 아조흐스탈 제철소를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항전했지만 지난해 5월에 결국 러시아군에 함락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지난해 3월에 민간인들이 대피 장소로 사용하고 있던 극장을 폭격했는데요.
네.
네,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어린이, 여성을 포함해서 민간인 6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당시 극장 건물의 앞쪽과 뒤쪽 땅바닥에는 커다란 흰색으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러시아군은 그대로 공습을 단행해서 국제사회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사전에 예고도 않고 바로 그런 곳인 마리우폴을 방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밤 늦게 마리우폴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헬기를 이용해서 현지에 도착해서 시내를 둘러봤는데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지 당국자들과 재건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로 다음 날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마리우폴을 방문한 건 ICC의 결정을 무시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 구천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가 17일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미그 29 전투기 10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드와르드 헤레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슬로바키아 의회가 이번 지원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평했습니다. 헤레그 총리는 또 슬로바키아가 쿠브 방공 시스템의 일부도 함께 공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투기는 어떻게 인도될 예정인가요?
네, 헤게르 총리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또 그 밖의 동맹국들과 전투기 인도 절차를 긴밀하게 조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언제 인도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슬로바키아가 이번 미그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게 되죠?
네, 슬로바키아는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가로 EU로부터 2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또 미국으로부터도 7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네, 어떤 무기인지 품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가 2018년에 미국에 요청했던 F-16 전투기가 오랜 지연 끝에 2024년 초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전날 16일 폴란드도 미국 29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밝혔죠?
네, 안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6일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미국 29 전투기 넉 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국가는 폴란드가 처음입니다.
네,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 서방 국가들한테 전투기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그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이 공격용 전투기를 지원하면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이 확대될 우려 때문입니다.
네.
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미국제 F-16 전투기 지원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자,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의 전투 지원 발표에 미국도 입장을 내놨나요?
네, 백악관은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계획은 폴란드의 자주적 결정이고 우크라이나의 지원 수준을 갱신하는 폴란드의 움직임을 높이 산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하지만 현재로서 전투기 지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공식 발표 전에 미국에 이 같은 결정을 알려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는 미국 전투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유리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TV 방송에서 추가 미그 전투기가 전장의 상황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그 전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전투 능력을 올려줄 수 있지만 여전히 소련제이고 현대식 서방 전투기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슬로바키아의 미그 29 전투기 대부분은 작동이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인도되는 미그 전투기는 주로 여분의 부품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번 전투기 지원 발표 어떤 반응인가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약속을 두고서 나토가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을 높이는 또 다른 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에게 더 큰 불행을 안길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지구촌 소식 오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인도 간 정상회담이 있었네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과 21일 이틀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 게 취임 후 처음이죠?
네, 지난 2021년 10월에 취임한 이래 인도 방문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와는 쿼드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몇 차례 직접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정상의 주요 의제는 뭔가요?
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9일 출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일본은 올해가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이고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이라면서 이런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인도 언론은 두 정상이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 또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와 쿼드의 역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게 회담에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두 정상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G20과 G7이 에너지, 식량 공급 문제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국제적인 도전들을 다루는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모든 나라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어떠한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모디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모디 총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글로벌 사우스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 있는 개발 도상 국가들을 말합니다.
네,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인도 태평양 영내 군사력 확장 등과 관련해서 유엔 헌장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오는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이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네.
네, 모디 총리는 초청에 감사하면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도 외에도 한국과 브라질, 호주 등 7개국도 G7 회담에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인도의 교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두 나라는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1-2022 회계연도 두 나라 무역은 206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인도 투자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320억 달러에 달했고요. 일본은 또 인도의 고속철 건설 사업 등 인도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오하승선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폐쇄 여파로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함께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오는 21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층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지난 2년 동안 유지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은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잇따른 은행 폐쇄로 연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또 시그니처 은행이 잇따라 폐쇄된 가운데 그 여파가 미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규모 1위 은행인 UBS가 그 파산 위기에 놓인 규모 2위의 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중소은행이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또 시그니처 은행과 달리요.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으로 이 은행의 폐쇄과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 스위스의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그 은행의 인수를 추진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3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네, 자, 금융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동행동에도 나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일본 등 그 전 세계 주요 6개의 중앙은행이 이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주말인 지난 1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요. 미국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스와프 라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7일 만기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1일 단위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처인데요. 이런 조처는 20일부터 최소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연준의 설명입니다.
네,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요. 인출할 수 있는 화폐가 충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은행이 부실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긴 돈을 찾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해서 예금을 인출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대량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뱅크런 때문에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됐던 건데요.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서로 달러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인출 가능한 돈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연준이 과거 이미 이 은행의 부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군요.
네,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지난 2021년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험 통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실리콘밸리 은행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에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저널 신문 역시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연준의 우려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 연준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험 통제가 그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의원이 연준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원은행위원회와 또 금융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은 19일 NBC 뉴스에 출연해서요. 이 파월 의장에게는 통화정책과 규제를 다루는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둘 다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월 의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CBS와의 인터뷰에서는요. 이번에 폐쇄된 은행에 대한 감독의 궁극적인 책임이 연준과 또 파월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임무가 규제 완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명확하고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워런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또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워런 의원은 19일 미 재무부 감사관실과 또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에 서한을 보내서요. 이 파산한 은행들에 대한 최근의 관리, 감독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 서한에서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감찰관은 30일 안에 의회에 예비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파산한 이 SVB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관제인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인수자가 나오지 않자 재입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은행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고려되는 방안은요. 오는 22일 입찰 예정인 실리콘밸리 은행 프라이빗뱅크의 매각 절차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오는 21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글을 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하고 매우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 검찰에서 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오는 21일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항의하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만 검찰에서 이 불법적으로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을 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으로 검찰에서 실제로 어떤 공지를 받은 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곧 체포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성인 영화배우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지불했고 또 이와 관련한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막바지에 도달한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검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로이터통신은 맨해튼 지방검찰청 엘빈 브래그 지검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요. 이 검찰이나 또 뉴욕의 법치를 위협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적합한 때에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자신의 체포 직전에 지지층의 시위를 촉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 아직 그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 맞춰서 Stop the Steal이라는 조직을 이끈 알리 알렉산더 씨는요, 만약 뉴욕에서 시위에 나선다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나 또 폭력에 관한 소통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맡은 인물이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19일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기소로 보인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급진 좌파의 우선순위로 본다면서 이는 미국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펜스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를 촉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시위자들이 이를 평화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 하원 전현직 수장은요, 서로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검찰이 기소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복수로 터무니없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로 앞서 하원의장직을 수행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요,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이는 지지층의 불안을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튜브 계정이 정상화됐다고요?
네, 유튜브는요, 그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에 가해졌었던 제한조처, 다시 말해서 신규 영상 등록 제한을 7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소유한 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업체인데요. 2023년 1월 기준 그 유튜브 이용자는 25억 명 이상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튜브 계정은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7일 현재 구독자 수는 265만 명에 달합니다.
네, 제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조처가 나왔던 경위 좀 알아보죠.
네, 이 조처는요, 지난 2021년 1월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인데요. 유튜브는 당시 의사당 난입 사건 뒤에 올라온 트럼프 전 대통령 유튜브 계정의 콘텐츠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할 뿐 아니라 또 폭력을 선동하는 등 유튜브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정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 역시도 금지했었죠. 하지만 그 17일에 유튜브 발표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사람들도 다시 댓글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해당 조처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영상이 삭제됐었나요?
네, 다 삭제된 건 아닙니다. 유튜브가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그 지목한 영상만 삭제가 됐고요. 이전 영상은 모두 그대로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영상은 한 4,300개 정도입니다. 구글의 계정 복원 발표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보면요, 이 계정 금지 조처가 나오기 전 2021년 1월 12일에 올라온 영상이 가장 최근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남부 국경 지역의 그 법 집행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한 조치 해제 발표 당일에 계정에는 약 7초 분량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발표를 전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는요, 20일 현재로 보면 약 18,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 측이 이번에 제한 조처를 해제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레슬리 밀러 유튜브 정부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현실에서의 계속된 폭력의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했다라면서 이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로부터 유권자들이 동등하게 들을 기회를 보전하는 것의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태 후에요, 유튜브 외에도 다른 소셜미디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또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가 유튜브와 비슷한 조처를 했는데요. 속속 이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페이스북은 2년 동안 금지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원했고요. 이에 앞서서 트위터도 전기차 생산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정 복원 뒤에도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신 소셜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뒤에 자신이 직접 만든 트루스 소셜에는 종종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을 첨가하기 위해 처음 수정됐습니다. 바로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밖에 수정헌법 조항들은 그 내용을 근거로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두 번째 순서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에 관한 조항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중앙정부 권한 변화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제11조입니다.
합중국의 사법권은 다른 주의 시민이나 외국의 시민 또는 신민이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해 개시하거나 제기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애초에 새 연방헌법을 지지한 일부 연방주의자들은 사법권을 규정한 연방헌법 3조가 주의 동의 없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1793년 대법원은 개인들이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럽 스트롱 연방 상원의원이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 수정안이 비준받아 주를 상대로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연방법원 관할권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1조가 됐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13조도 중앙정부 권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865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인간의 노예화나 비자발적 노역의 종사를 금지하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16조는 과세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895년 연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09년 연방의회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을 담은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 안이 4년 뒤에 비준됨으로써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소득세를 걷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8조는 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19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주류 제조, 판매, 운반을 금지하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주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부터 발효된 이 수정헌법 18조는 13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다 1933년 수정헌법 21조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조항 전체가 폐기된 수정헌법은 이 제18조가 유일합니다. 그 밖에 가장 최근인 지난 1992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27조가 있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연방의원들이 본인들 보수를 스스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의원 보수를 올리는 법률은 하원의원의 다음 임기가 시작된 뒤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두 번째 시간으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에 관한 조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일입니다. 더 저렴한 항공권을 찾다 보면 목적지로 가기 전에 다른 곳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인천공항에서는요, 환승객을 위한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인천공항 외부 환승 투어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떡볶이 is mixed with the spicy seasoning with the rice cake. 좋았어?
I saved my stomach for chicken and beer.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거리. 환승 투어 프로그램에 신청한 4명의 외국인과 가이드 윤소연 씨가 홍대거리를 거닐며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했던 인천공항 외부 환승 투어를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 투어는 인천에 경유해 제3국으로 환승하는 여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객들은 환승 대기 시간을 이용해 이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천공항공사 항공마케팅팀 이수태 팀장에게 투어 프로그램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 환승 투어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약 20년이 된 대한민국 대표 환승 관광 상품입니다. 환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환승 투어를 함으로써 시간도 보내고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외부 환승 투어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공사에서는 한복 체험, 한국 전통 놀이 등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존을 오픈해서 내부 환승 투어를 운영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기존의 팬데믹 전에 인기가 있었던 환승 투어 프로그램 외에 신규로 6개 테마로 환승 투어 프로그램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코스는 테마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코스는 과거와 현재 테마로 진행되는 청와대 투어가 있고요. 또 평화를 테마로 해서 임진각과 제3땅굴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들면 이게 청와대 방문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뭐 미국 같은 데는 직접 가서 방문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환승 투어 참여 분들을 위해서 청와대 내부도 관람하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특히 올해로 정전 7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DMZ 부분도 방문하고 싶은 수요도 있어서 그것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간 날에는 거리를 테마로 한 홍대 투어가 진행됐는데요.
홍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 젊은이들의 아지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버스킹도 볼 수 있고 쇼핑도 즐길 수 있고 먹을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즐기는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개된 이 환승 투어 프로그램인 만큼 이수태 팀장은 그동안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쉬웠던 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점은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를 주제로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기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미래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 뮤지엄, 그런 부분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DMZ. 한번 갔다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현실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분당국이라는 그런 게 좀 외국 분들한테는 되게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좀 수요에 맞춰가지고, 니즈에 맞춰서 만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승객은 851명, 그리고 2월에는 88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환승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수태 팀장은 이 투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랬습니다.
환승 투어 이용객 중에는 한번 환승하시면서 다녀갔는데 그때가 너무 좋아서 또 다시 환승할 때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좋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두 개국을 방문하는 그런 좀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환승 투어 자체도 이제 공항 이용객을 위한 차원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아 한국이 좋구나 하면 진짜로 이제 재방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테마인 홍대에서는 어떤 투어를 할까요? 가이드 윤소연 씨입니다.
홍대에서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 치맥을 하는 거를 보시고, 치맥을 어디서 하느냐, 요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홍대 와서 쇼핑, 젊은이들 옷 사고, 손주나 이런 분들 기념품 사주고, 이런 쇼핑을 좀 좋아하시고요. 또 길거리 음식, 떡볶이, 순대, 김밥, 이런 걸 좋아하시고요.
이날 참여한 환승객들도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치킨을 파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치킨 맛이 제일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캐나다 분하고 미국 분이신데요. 네, 마닐라가 고향인데 마닐라에서 형제들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출장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네. 치킨을 후다닥 잡수시고 그다음에 공항에서는 이제 면세점이라도 좀 비싸니까 저기 여행용 가방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가셨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손주들 줄 인형이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보시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손님들이 워낙 강력하게 치맥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 홍대 거리에 있는 치맥집에서 각각 이제 종류별로 양념과 후라이드 반반 시켜서 맥주하고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지어는 치킨은 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딱 정하셔가지고, 예, 치킨하고 맥주를 즐겁게 드셨습니다.
가이드 윤소연 씨는 4년째 환승 투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환승객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손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는 그 1시간 동안에 차에서 그 투어에 맞는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이제 궁에 가게 되면 서울의 역사, 그다음에 조선의 역사, 그래서 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걸 아시게 되면 그 다음에 궁에 대한 질문, 또 저희가 DMZ 투어를 하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 이런 걸 설명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셔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질문으로 하시면 아 이걸 또 공부를 해야겠구나 되게 심도 있게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시는 거죠. 나 서울 또 간다? 그러면 진짜 너무 기뻐요. 아 이분들이 진짜 좋은 경험을 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저희 가이드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승객들은 6개 코스 가운데 어떤 코스를 가장 선호할까요?
지금 현재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8시 서울 가서 궁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동에서 쇼핑하시고 식사하시는 그 궁 코스를 가장 좋아하세요. 일단은 이제 많은 K-드라마를 보시면은 사극들이 대부분이 경복궁을 바탕으로 해서 촬영이 되어졌고요. 또 많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개인 손님들이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으시고 사진을 찍는 걸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승객은 주로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하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동남아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또 캐나다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벽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분들이 다시 저녁 7시쯤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실제 환승 투어를 즐긴 환승객의 소감 들어봅니다.
I'm Ubon Butsamsi from Anchorage, Alaska. I saw chicken on the TV, Korean fried chicken. I want to try Korean fried chicken.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한국 TV에서 치킨 먹는 걸 보시고서는 치킨 잡수시기 위해서 이 투어에 조인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분을 느끼셨고요. 특히 이제 길거리 음식이나 길거리 상점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치킨 또 먹으러 오시겠답니다. 다운타운에 혼자 오시려고 택시 타고 혼자 오시려고 그랬는데 저희 스텝이 환승투어를 추천하셔가지고 조인을 하게 되셨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로베르토 씨는 투어를 하면서 카메라를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Food pictures, of course, and people pictures. You know, I like to take food and.
그래서 음식 사진하고 yeah.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진 yeah. 많이 찍으셨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대중교통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플로리다도 가시는 중에 경호하시는 거고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시에서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떠나는 환승객도 있었습니다.
My name is Al Navales. I'm from Toronto, Canada. It's very clean. The street here is so clean, organized. It's not scattered, you know.
네, 한국 거리는 아주 깨끗하고요. 소매치기나 이런 걱정할 거 없이 치안이 아주 좋다고 알고 계셨답니다. 경복궁 가는 궁 투어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닐라로 휴가를 가시는 중이고 두 달 후에 다시 토론토로 가실 때 또 환승 투어를 하시겠답니다. Call me.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고수하다, 밀고 나간다는 표현 더블 다운 한다고 하는데요.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Yeah, I did.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didn't he?
He sure did. I mean,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Yeah, I agree. I think it's going to hurt him more than help him.
Maybe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just clarified his position.
Exactly. But it's too late for that now. The damage is done.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고수하는 것.
Double down.
더블 다운 한다고 합니다.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그는 그의 코멘트, 그의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Instead of doubling down on his statements,
그의 발언을 고수하는 대신에
he c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his position.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어요. Double down, 입장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는 것, 밀고 나가는 것, 더블 다운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Yeah, I did.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didn't he?
He sure did. I mean,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Yeah, I agree. I think it's going to hurt him more than help him.
Maybe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just clarified his position.
Exactly. But it's too late for that now. The damage is don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최고 경영자 CEO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들었나요?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그는 정말 자신의 발언을 고수했어요.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합니다.
Where somebody is coming from.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해요.
I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I see where you're coming from.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만, doubling down like that,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겁니다.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his position.
그의 발언을 고수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어요.
Instead of doubling down on his statements.
그의 발언을 고수하는 대신
he c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his position.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The damage is done.
손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은 엎질러졌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끝으로 그는 자신의 발언을 고수했습니다.
He doubled down on his statement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Yeah, I did.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didn't he?
He sure did. I mean,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Yeah, I agree. I think it's going to hurt him more than help him.
Maybe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just clarified his position.
Exactly. But it's too late for that now. The damage is don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더블 다운, 의견이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다, 굽히지 않는다, 더블 다운을 대화에서 활용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